예,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내용 지난주에 얘기했고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성경 말씀을 보통 책보다 책처럼 취급하지 말라. 이게 소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통 책처럼 취급하지 말라. 제가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의 말에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받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초점을 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경외감으로 그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변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여러분의 힘으로 살수 있고,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실 때, 이거는요, 실제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이런 말씀이 있어, 이렇게 넘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는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내가 너에게 분복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자기의 명성을 걸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쉽게 말하면 그냥 책들은 그냥 글로 써 있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을 읽고 우리가 감명을 받기도 하고 교훈을 읽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뒷받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인격을 함께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이제 깊이 묵상해 보면 믿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요, 우리의 행동을 관찰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말씀을 딱 읽었는데 그게 딱 판단하시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이 나를 이제 찌르는 거죠. 비추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모든 만물이 지금 하나님 눈앞에 다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고 다녀.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 거짓말하지 마라. 딱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을 이렇게 먹입니다. 이렇게 속사람의 양식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접촉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자, 말씀은 안 해도 그분 자체가 나타나도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날 때도 어떻다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 그분이 나타나시면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우리의 양심에 찔리게 하는 말씀도 있고 그분이 나타나시면 성경 구절을 얘기하지 않지만 그냥 우리 속에 성경 구절이 떠오르고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심령에 살아있는 것을 지금 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는 메시지를 받으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뒷받침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근로되어 있는데 근로되어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말씀으로 듣는 말씀으로 우리 바꿔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입술에 있는 말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믿음의 말로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묵상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이 될 때 근로돼 있다가 내가 자꾸 말하게 되면 그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그 대신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되죠. 그 말씀을 믿고 말하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믿음의 입술에 있는 살아있는 말씀만이 그리스도가 없는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서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믿고 이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말할 때 고백할 때 그때 그 말씀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무리 집어넣어도 그 말씀은 힘이 없어요. 말해야 됩니다. 말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말씀이 머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머리에. 이거는 의식의 영역이죠. 예. 머릿속에 있어요. 기억, 머릿속에 있는 거는 이제 기억이 나겠죠. 그 다음에 심령에 심겨진 말씀이 있어요. 자, 머릿속에 있는 말씀도 있고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반응돼서 비춰져서 내 마음에 심겨지는 말씀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을 지금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머리에도 말씀을 넣어두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머리에 생각이 딱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잠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행동해야 돼, 저렇게 행동해야 돼 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내 무의식에 심겨지는 건 뭐예요? 그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반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심령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애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심령에 무엇을 심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심령에 세상 것을 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심느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자, 요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어떻다고요? 아직 속이 새까맣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실 때 뭐예요? 우리를 함께 죽고 그분이 살아날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깨끗해지는 겁니다. 근데 요 때까지는 아직 어떻다고요? 그런 과정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제자들에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너들 지금 속에 있는 것은 아직 정결케 되지 않아서 더러운 거야. 즉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욕, 탐심, 뭐 거짓말 이런 게 그 다음 구절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마음에 있는 게 그냥 힘이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그러니까 비춰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는 게 중요하구나. 그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세상 것을 심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장 19절을 보면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내가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또는 그 누굽니까? 그 선지자 안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마음에 담았다고요. 새겼다고요.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새겼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네. 요 예수라는 아들을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네. 그걸 마음으로 굳건히 믿었다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기로 작정을 했다고요.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그냥 대화에 주된 것을 얘기하고 무슨 주장을 하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걸 여러분이 주장하고 이거 옳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야 된다. 세상에 어떤 걸 쌓지 말고. 이게 지금 영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 내용을 이제 잠시 요약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영적인 실패의 핵심이 되는 이유가 뭘까?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어요. 그것을 취해서 누리기를 원하는데 어떤 데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되고 싶은데 안 돼요. 그걸 원하는데도 안 돼. 이런 게 다 뭐예요? 실패의 핵심이잖아요. 왜 이러냐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책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많은 얘기를 들어요.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해요. 근데 말씀대로 안 돼. 그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그동안 그 말씀에 대해서 안 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보통 책의 얘기처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일상생활에서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고 위기에 원수에게 쉽게 공격당하고 또 영적으로 혹은 기도를 포함해서 자기가 못하니까 남에게 도움을 구하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뭐 이런 거 또 타인의 지혜와 말씀 해석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 이게 밑에 게 이제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자꾸 들어 그리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 또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을 통하여 직접 상고함으로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심지어 저가 말한 것을 그냥 의존하고 또는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하는 걸 의존하고, 아, 그게 성경과 맞으면 괜찮은데, 자기 주장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이렇게 듣든 저렇게 듣든, 제가 설교하는 말씀을 듣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걸러서,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아니, 제가, 어찌든지 제가 바른 자세로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해요. 그런데 저도요, 성결교 신학의 뿌리가 있어요. 또 장로교에서 온 분은 어떻습니까? 그 장로교가 주장하는, 거기서 주장하는 교리가 있어요. 그걸 기초로 해서 신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틀려요. 순복음이라든지 침례교라든지 뭐 공통점도 있지만요, 틀린 것도 있어요. 자, 틀린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저렇게 배웠는데,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네.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정말 이 말씀이 이걸 얘기하는 건가?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과 관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남에게 자꾸 도움받으려는 사람이 있고요. 또는 타인이 말하는 대로 그냥 걸르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좋은 말씀이면 괜찮은데, 그게 진리의 말씀이면 괜찮은데, 진리가 아닐 때는 이제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그냥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걸 막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저도 고민하고, 제 삶에 그러한 삶이 나타나기 뒷받침할 것을 갈망하고 계속 구하는 거지요. 정말 말씀이 이대로 되는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제시를 해야 되겠죠. 순서가 틀렸네요. 예.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제가 좀 전에 영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 이렇게 남 얘기 듣고 이렇게 남에게 도움받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독립된 자신의 삶이 없습니다. 남에게 늘 의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늘 이런 사람은 예스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 저렇게 하면 예, 그럽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늘 예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심겨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하면 늘 예. 저 사람 말하면 예. 심지어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도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이 아니라,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제가 하는 걸 그냥 고지고대로 여러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으로 걸러서 진짜 말씀이 그러한가를 보고 믿어야 된다고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혹시나 생각하고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믿으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야 제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요. 아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떻다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점검해보고 경험해보고 한 것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다고요?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상고해보고 말씀이 그러하면 받아들이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제 설교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흔들림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일 제가 설교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다른 데 갔더니 그 목사님은 다르게 얘기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네. 누구 말이 옳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떻다고요? 비춰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다시 펴보고 정말 그러한가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유대인들이 주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요? 너가 지금은 신앙의 연조를 봐도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서 전진도 못하고 맨날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고 음식도 단단한 걸 못 먹고 맨날 젖만 먹어야 되냐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참 아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첫 걸음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첫 걸음을 뛰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점점점 걸어가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또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구원받은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충만함,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대신 멈춰서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엄청난 무궁무진한 복과 은혜와 생명과 능력들이 있는데 권세들이 있는데 그걸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멈춰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래서 이러한 삶은 성장도 발전도 없습니다. 자, 말씀은 이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말씀을 들어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상태가 되면.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자기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고 길을 가는데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인데 왜 어둠 속에 헤매냐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둠 속에 헤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계단 내려갈 때 정신이 없잖아요. 막 굴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도 가끔 여기 불 안 켜고 여기 가다 보면 여기 턱이 있는 거 몰라. 가끔 어떤 사람들이 와요. 소방 그 점검하러. 불을 안 켜고 오면 그냥 이건 줄 알고 막 가다가 콕 떨어집니다. 아, 그 조심하라고. 그래서 그냥 막 가버래. 그래가 비틀비틀해요. 왜 그랬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빛이 됩니다. 자, 믿음의 삶의 첫 걸음은 말씀으로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삶의 첫 걸음은 말씀으로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가 되고요. 음식이 되어야 하는데 초보의 삶에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도리어 뭐예요? 내게 부담을 줘요. 상처를 줘요. 화내게 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맨날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이거 틀렸어. 이거 고쳐야 돼. 이런 싫은 소리도 하잖아요. 근데 초보에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싫은 거예요, 그게. 나한테 늘 좋은 소리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친구 지간에 어떻습니까? 가만히 친구 얘기 들어보고 이 사람은 이거 잘못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정말 정색을 하고 도와주잖아요. 그럼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냐?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생각을 재고해 봐야 되겠네. 이러면 그 사람은 친구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나한테 싫은 소리 해? 내 편 안 들어. 이러면 그 사람은 완전 초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초로 삼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꾸 찌르지, 틀렸다 그러지, 바꾸라 그러지. 이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를 안 삼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도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된다. 그러면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왜 말씀의 기초를 그럼 배워야 할까요? 자, 성도가 말씀 안에 살고 있지 않고 말씀을 행하지도 않고, 이거는 제가 100% 얘기하는 거, 어떤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 말씀 안에 살지 않고 행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어린아기로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육이 안 됩니다. 성장이 안 돼. 믿음이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를 우리는 단단히 배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은 말씀으로 새롭게 된 적이 많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가 하면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하나님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네. 하나님 제가 이거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제가 청산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은 적이 많이 있냐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게 분별하다라는 건 뭐예요? 증명하라는 겁니다. 증명하도록, 증명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성경 말씀대로 바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라고 내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거듭난 성도가 말씀을 행할 때까지, 자,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누가 안 좋은 것을 부탁해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다른 걸 요구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냥 슬며시 이렇게 틀린데도 같이 어울릴 거냐? 여기 이제 길어온 거예요. 여기 바로 뭐예요? 말씀을 지금 실천한 단계에 딱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그 사람은 그 삶에 측정해 볼 때 이미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 그럼 아직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이 옳은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반대되는, 거기에 어긋나는 누가 뭘 요구하거나 행동을 강요할 때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실천하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걸 안 따라가. 이게 뭐라, 그러면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이미 이 사람은 새로워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머리로는 알아. 근데 이득과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떤 학연, 지연 이런 걸 해서 같이 어울려. 그리고 말씀을 무시해. 이 사람 뭐예요? 아직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있고요. 행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는 뭐라고요? 그나마 잘하는 거예요. 속은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벌이 두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요 사람은 순종하는 거고요. 행하는 자는 뭐예요? 이 마음에 새롭게 돼서 신기해졌기 때문에 그냥 그걸 행동하는 거예요. 요렇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머리에 둔 거 말고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올해 아마 TV 뉴스에 보면 저 유럽이나 남미 같은데 비가 억수로 왔잖아요. 또 중국 같은데 보세요. 강가의 집들 어떻습니까? 막 무너져요. 봤지요? 뉴스에 봤잖아요. 자, 왜 그렇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안 지어서 그래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미국은요, 나무값이 싸기 때문에 집을 나무로 짓습니다. 우리 한국은요, 시멘트값이 나무값보다 더 싸. 그래서 콘크리트로 짓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어도 집이 별로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미국은 막 날아가요. 근데 왜 그렇게 짓냐 했더니 거기에는 시멘트가 없으니까, 철근 시멘트가 비싸니까 콘크리트 짓는 것보다, 시멘트로 짓는 것보다 나무로 짓는 게 3분의 1 가격이랍니다. 그래서 짓는데요. 우리는 나무값이 비싸니 못 짓잖아요. 반대예요. 우리나라는요, 저기 강원도에 뭐 시멘트 공장, 뭐 영월 이런 데 시멘트 많잖아요. 천만당에 집 짓는데. 근데 미국 같은 일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 막 넘어져요. 집도 어떻다고요? 콘크리트 같이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는요, 젖을 먹어야 돼요. 왜 그래요? 굳건한 음식을 소화할 능력이 없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갓난아이는 저렇게 젖을 먹어야 돼요. 근데 만일 어른이 저 젖병을 들고 이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젖을 먹여줘야만 한다면 그 불쌍한 일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제가 늘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야만 여러분이 살아. 그게 뭐라고요? 저 젖 먹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냥 말씀을 읽고 귀찮고 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말씀이 생명이야. 말씀이 힘이야. 그렇게 해서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힘이 되게 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승리해요. 어떤 아기들은요, 잘못된 젖병을 들고 있어요. 먼저 이해되시죠? 어떤 젖병에는요, 순수한 말씀의 젖이 담겨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유튜브 중에 어떤 것도 그리 있을 거예요. 혹은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목회자가 설교할 때도 저럴 수 있어요. 인본주의, 기복신앙 이런 내용들, 율법주의 이런 신앙들 저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또요, 별로 영양가가 없는 내용물도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영양가 있는 걸 줘야 되잖아요. 근데 밀건 것만 주는 거예요. 물건 것만. 그래, 영양가 없잖아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데 의존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순수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서로 밥을 잊고 싸우고 은사 자랑하고 그냥 자기를 높이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볼 때 도저히 내가 너희를 이렇게 된 음식으로 못 주겠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뒤에 나온 내용들이.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요,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지요. 예. 근데도 이렇게 딱딱한 음식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잖아요. 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 사람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이 은사가 있다면 그게 줄 서고 또 나는 그게 없어 그러면 상대방을 시기하고 뭐 트집 잡고 이런 삶인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더 뛰어나야 돼. 내가 더 실력 있어. 뭐 이런 걸 자랑하는 거지. 이런 게 다 뭐라고요? 육신에 속하고요. 젖먹이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뭐 시국이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지난번도 이제 제가 지방에 일이 있어서 갔더니 정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화를 냈어요. 틀린 얘기하지 말고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는요 정치 얘기는 그리스도의 말씀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지난주에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왜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치 얘기를 하라고요. 그게 아니면 하질 말아야 돼. 왜요? 육신에 속한 거기 때문에. 다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잖아요. 있어요. 있는데 다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틀릴 수 있어요. 이 주장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 말씀이 옳으냐를 점검해보고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렵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감이 잡힐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치 얘기로 화가 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뭐라고요?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차단시켜야 합니다. 자, 이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젖먹는 아이들은 뭐라고요? 감각 수준에 살아요. 그래서 감각의 지배를 받아요. 감각의 인도를 받아요. 그런 말을 자꾸 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사람의 간섭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관점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와 성장도 안 돼요. 이들은 말씀을 단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단지 세상의 어떤 책 수준으로 듣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의 치유를 치유할 수도 없어요. 왜? 요 말씀에는 믿음의 치유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그냥 뭐 그런 소리 있네. 이렇게만 들어요. 이들은요.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지 못해요. 왜요? 여기 있는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걸 안 믿으니까. 못 이겨요. 그래서 또 이런 사람은요. 뭐 한다고요? 성경 공부를 등한시해요. 성경공부를 등한시합니다. 또 기도 시간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만 하지 않아요.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찾아서 공부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할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또 이런 분들은요. 늘 믿음이 약한 상태밖에 안 돼요. 강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힘을 얻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믿음이 약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서 연조는 높아요. 연조는 있어요. 근데 상태는 어떻다고요? 항상 젖먹는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앞으로 계속 가도 이 상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감동도 받아요. 그래서 초청도 하면 앞에 나옵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왜? 그걸로 변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단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없이 해봤잖아요. 제가 요즘 초청 안 해요. 왜? 그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결단하러 나오는 것은요, 시작에 불과해요. 내가 그동안 못 깨달았는데, 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거예요. 근데 돌아가서 안 살면 꽝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그들의 감각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이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다 뭐예요? 결국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망하고 안 되고 뭐 이런 거 다 뭐예요? 다 죽는 것과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 다 따라가 보면 왜 걱정하는데? 왜 그러는데? 하면 결국엔 들어가 보면 뭐예요? 죽음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겁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태에 계속 머무르면 안 돼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이 삶의가 실제가 되는 영적인 원리들 몇 개를 우리에게 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 길을 제시하는 원리들이 있어요. 믿음의 원리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일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 그래서 믿음의 골짜가 뭔지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의 도리, 믿음의 길을 내가 믿음의 길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요? 꼭 붙들고 계속 가야 되잖아요.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찾아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찾아낸 것을 내가 일관되게 붙잡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자, 그래서 묵상과 믿는 도리 이 두 가지예요. 지금 뭐라고요?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것과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것. 이게 지금 중요한 원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묵상과 믿는 도리예요, 사실은. 묵상과 믿는 도리의 실제 의미를 입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건데 묵상과 믿는 도리가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은 뭐라고요?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건데 묵상은 뭐지요? 여호수아에게 한 것은 내가 일러둔 말씀을 계속 기억해 이 얘기잖아요. 또 믿는 도리는 뭐예요? 기억한 내용을 계속 붙드는 거잖아요. 자, 이게 그래서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붙드는데 머릿속에 있는 거는 능력이 없다고요. 말로 나타날 때 힘이 된다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예요? 입으로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들으라고. 그리고 때로는요, 사람 들으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속에 있는 것을 다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원어로는 하가라 그래. 그 중얼거리다. 입으로 말하다. 그 다음에 사자처럼 표현하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사자가 사냥감을 딱 잡았는데 독수리,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 뜯어먹으려고 막 가서 건드려요. 꼬리도 건들고 툭툭 건드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때가 많으면 겁이 나서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다고요? 이거는 도저히 안 놓는다 하면서 와랑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들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 거야. 이 말씀이 진리야. 이 말씀이 생명이야. 하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안 넘어가요. 이게 오라 하면서. 이거 마귀가 정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씀을 흔들려고요. 그 말씀 못 붙들게 하려고 얼마나 방해를 놓는지 몰라요. 그걸 저와 여러분 붙들어야 돼요. 때로는요, 환경도 뒤집어놔요. 그 말씀을 못 붙들도록. 근데 여러분이 그게 타협하면 안 돼요. 자, 믿는 도리의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관한 고백을 말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이런 자가 될 거야 하고 자 고백을 하잖아요. 자, 하가는 뭐라고요? 묵상은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내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믿는 도리는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있는 내용을 유추해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하는 어떤 믿음의 소망이 있어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묵상은 치유된 말씀이 있어. 오, 하나님이 이런 치유의 말씀을 주셨네.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름 입었네. 이랬어요. 근데 내가 지금 몸이 아파. 그 고백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아, 앞으로 나는 건강한 몸으로 뛰고 달리고 승리할 거다. 이게 딱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몸은 아프지만. 그렇지만 난 저 치유될 거야. 나는 건강해져. 이렇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게 다 뭐라고요? 묵상과 믿는 도리 같은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봅니다. 말씀을 마음에 심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묵상의 실천 방법이 첫 번째, 마음을 열고 말씀을 상고하시라고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상고하는데 베레아 성도들처럼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은 늘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를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점이 이겁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라. 대단한 열정으로 말씀에 집중하라. 그 다음에 말씀을 공부하라. 요 내용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사도행전 17장 11절이 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령에 담고 말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저렇게 연구를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심령에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심기만 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말씀이네 이러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속 말하라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다.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기 기운이 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어. 이렇게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밀려갈 때까지. 이렇게 심령에 담고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나 내 질병 가져갔대. 그리고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 자꾸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힘이 나. 강한 힘이 나. 내 이놈 기필권에 이기리라. 이놈 물리치리라. 힘이 나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염려, 근심, 걱정이와 그건 뭐예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는 건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 하나님 나에게 두려움을 안 주셔. 이 두려움은 떠나가.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걸요. 머릿속으로만 갖지 말고 직접 여러분이 주장하시라고요. 마음에 심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난 죽겠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와서 거기에 상황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약속을 줬는지 그걸 붙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러면요, 걱정이 되잖아요. 두려움 오잖아요. 아니야,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셔. 하나님 나를 붙드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고백하라고 해요. 주장하라고 해요. 힘을 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길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시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이 바뀝니다. 새로운 역사를 달려가면 믿음의 길로 갑니다, 지금.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자, 요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 했는가 하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밤새도록 깨어 있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새벽에 눈을 떴다는 게 뭐예요? 그때 눈 떠서 봤다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계속 묵상하다가 그때 눈을 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심령에 담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그것도 심령에 담고 말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앞에 나와있던 이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고백하고 주장할 때 일상으로 계속 말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여러분 주장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생기고요. 성령께서 비춰줘요. 비춰줘서 어떻다고요?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냥 머릿속에 있던 게 어떻다고요? 여러분이 계속 그걸 주장하고 하나님 옳다 그러고 주장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진짜 힘을 줘요. 그 말이 진짜야. 진리라고 비춰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 진짜다. 깨달아요. 머리로만 있던 게 뭐라고요? 심령이 비춰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심령이 이제 박혔다는 뜻이에요. 요 상태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는요,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실 세 번째는요, 동사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명사예요. 세 번째는요, 어떤 상태를 말해요. 자, 하는데, 그노시스 지식이 뭔가 하면요, 이게 제일 초보예요. 이게 일반 지식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한 지식들 있잖아요. 일반 지식이듯이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저렇게 지식이 와요. 그냥 이런 내용이 있네 이렇게 와요.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읽고 고백하고 고백하면 어떻다고요? 에피그노시스 지식으로 가는데 이때 성령께서 비춰줘요. 잘 안 보이죠? 아, 빛이 되네요. 성령께서 비춰줘요. 여기까지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넘어가면은 성령이 비춰주시니까 우리 자신이 어떻게 돼요? 이제 깨닫게 돼요. 그게 기노스코 지식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비추심으로 깨달은 상태예요. 요때 바로 뭐예요? 내가 믿음이 딱 장착이 돼요. 이제는 신뢰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비춰주면 내 믿음으로 못 넘어가요. 이게 성령이 비춰주는 순간 에피그노시스 지식인데 내 속은 어떻다고요? 아, 이거야. 나 믿어. 이렇게 딱 돌아옵니다. 요 상태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 지식이 성령이 비춰주는 순간 바로 기노스코 지식으로 딱 나는 장착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는 그걸 믿어. 그걸 믿는 거예요. 자, 믿는데 요 상태로서 가면 아주 약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에피기노스코 지식까지 가야 되는데 요거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이 기노스코 지식에서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주장해. 나는 이렇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평소에 그렇게 주장되어 있는 게 딱 장착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서서히 자라가요. 장착되어 있다가 어떤 환경이 딱 그 싸워야 할 환경이 딱 왔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딱 주장하는 순간 열매가 나타나요. 요게 바로 뭐라고요? 에피그노스코 지식이에요. 요게 능력이 나타나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했어요. 근데 내가 질병이 왔어. 계속 주장해. 계속 주장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기노스코 지식으로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서서히 믿음이 자라면서 어떻습니까? 그걸 밀어내. 밀어내는데 어느 순간 딱 끝이요. 끝나. 그게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이미 에피 기노스코 지식으로 장착된 거예요. 그게 물러가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이 에피기노스코 지식으로 장착돼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아파. 그러니까 기도해줘. 딱 물러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에피기노스코 지식까지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긴옷 입고 있을지까지는 어떻다고요?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하는 길을 배웠어요. 이제 주장을 해요. 근데 밖에는 드러나질 않아. 그러나 외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에피게노시코시스까지 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달려갈 길이에요. 이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혼자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믿음이 강해져요. 힘이 나요. 담대해져요. 그렇게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시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여기에 지금 Faith comes from hearing 했잖아요. Hearing. 자 듣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Listen이 있고요. Hearing이 있어요. Listen은 뭔가 하면 내가 집중해서 듣는 걸 말해요. Hearing은요 그냥 들려오는 걸 듣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요 자꾸 말을 들으면요, 그게 믿어져요. 그러잖아요. 북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계속 어릴 때부터 그 얘기하면 세뇌가 돼가지고 그게 믿어지잖아요. 우리는 한마디 들으면 딱 아는데, 그게 믿어져요, 그. 밭으로 메주를 쏜다 하면 믿어져. 왜 그렇다고요? 자꾸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의 정치 성향의 어떤 자료들을 계속 들으면요. 그게 그냥 믿어져. 계속 믿어져. 왜요? 자꾸 들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떻다고요? 믿어진다고. 세상 말도 자꾸 들으면요. 그게 믿어져. 그러니까 어떤 것을 듣느냐를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절에 가서 그 불경 얘기 자꾸 들으면 그게 믿어져.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게 믿어져. 어느 것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자꾸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진리를. 나는 아는데 그러지 마시고 계속 말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우리의 소망의 고백을 붙들어라. 꽉 잡아라. 이는 우리의 약속한 분은 신실한 분이다. 믿으신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은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안 믿어져도 어떻습니까? 계속 그걸 말하라고요. 그러면 믿어져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면 여러분이 힘이 납니다. 생명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안 해요, 여러분이. 그러면 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내가 그 믿습니다도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속에는 안 믿어져도 계속 고백하다 보면 믿음으로 다가오고 이제 힘이 나.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작업을 하시라고요. 끊임없이 반복하시라고요. 근데 대개 이걸 안 해요, 우리가. 저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이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래서 땅이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심령에 자꾸 말씀을 고백하고 심으면 자라나요. 그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 자꾸 여러분이 여기서 지침하는 대로 성경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말하면 자라납니다. 자라나게 돼서 하나님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심령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심령을 열고 말씀을 상고하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심령에 담고 말하라고요. 먼저 말씀을 대할 때 어떻다고요? 이게 진리야. 이게 생명의 말씀이야. 라고 마음을 열고 들으시라고요. 이게 오라?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심령 여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는 아무리 해도 안 들어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어.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나에게 싫은 소리 해도 나는 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 이렇게 생각하고 상고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약속들을 심령에 담고 계속 말하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끊임없이 반복하라고요. 네 번째는 성령과 함께 한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진 찍으세요. 머리 접으세요. 이거 사진 찍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예가 있는데, 아, 이거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자, 다시요. 한번 다시 할게요. 심령을 열고 말씀 상고하기. 같이 해볼래요? 심령을 열고 말씀 상고하기. 2. 심령을 담고 말하기. 3. 끊임없이 반복하기. 4. 성령님과 함께하기. 예. 이걸 여러분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